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 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25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그리 눅눅하지 않은 힘겨운 삶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계획은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위로하심을 노래하는 신자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온 맘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고 이 시간 호산나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두 자매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자매님들 벌써 25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있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두 분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올 한 해를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신 덕분에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긍정의 힘을 주셨기에 힘든 과정 중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충분히 행복한 한 해를 받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저 엄청 많이 외웠던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네. 예, 우리 자매님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아, 네, 저는 한 3년 전부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저 하나님 안에서 조금 좀 더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였거든요.
네.
그게 제가 그 좀 불안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해서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이루어져서 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이렇게 치유받아서 지금 이렇게 최근에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간절한 소망에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신 우리 소리자매님의 나눔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신자 여러분? 자매님들의 고백처럼 올 한 해를 되짚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입술 또 고백의 삶이 또 우리의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습니다. 그리고 신자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조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수인자매님,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 예, 나눠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은 수치심에 기반을 둔 사람은 나를 창피하게 부끄럽게 여기며 심지어는 자신의 무능력함과 쓸모없는 존재라는 정체성이 비교 감정, 열등 의식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살펴봤었습니다. 이들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경쟁과 압박이 심한 사회적 분위기나 이로 인한 심적 부담감을 못 이겨 스스로 자신이 만든 덩굴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온 힘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수치심에 기반을 두어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열등적인 관계를 받아들이도록 스스로 정체감을 만들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상호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이 부당한 행동을 잘 참습니다. 또 상호의존적인 사람은요,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외적인 면에만 주의를 집중하기 쉽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조금씩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하, 이런 경험은 나를 알아가기, 자기 알아차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를 이해하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바로 나를 알아가기부터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연약함, 상처,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인식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사랑은요, 자기 연민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가장 힘든 건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자, 수인자매님, 소리자매님, 두 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다가가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가오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시는 편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고요.
네.
다가오는 사람을 또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성격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파악의 네.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 과정 속에 관계를 맺을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내는 스타일 형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어쨌든 어떤 관심 있게 관찰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신다는 얘기처럼 네. 들리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훅 다가가기도 하지 않고 훅 네. 다가오는 사람을 적정한 거리를 네. 예, 두면서 조금 맞을지 안 네. 맞을지 그 사람과 나와 어떤 점이 또 잘 통할지에 네. 대해서 이런 걸 살피시는 네. 편이시라는 얘기시죠.
네. 예, 쉽게 또 오는 사람 받아줬던 경험도 있는데
네.
이게 나랑 안 맞으니까 금방 또 상한 마음을 서로가 또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런 게 편하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자기만의 관계 네. 방식이 있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 먼저 다가가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뭔가 그 분위기가 좀 압도적이다라고 느끼면은 좀 먼저 다가가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요.
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압도적이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뭔가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분에 있을 때는 조금 멈칫하는 모습이 있으신 거죠?
네. 좀 권위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봤을 때 좀 통제하려고 사람들 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일 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나눔처럼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가와도 피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수인자매님, 다가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다가간다는 것은 저를 보면 먼저는 내가 그 사람,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고 수용받을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거절당하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에는 불안, 두려움이 있어서 선뜻 다가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더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매님들의 말처럼 거절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확장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절의 두려움은요, 자존심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서로 다른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심리적으로 꽤 다른 개념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그 다름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이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남에게 지기 싫다, 무시당하기 싫다 등과 같은 비교적 중심적인 감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때로는 방어적이거나 경직된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내 실수를 지적했을 때 내가 틀릴 리 없어 라고 반응하는 마음, 도움을 받고 싶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말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 자존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 자존심이 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던 경험들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아, 저는 최근에 사람들과 그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제가 그 대본을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좀 오타가 좀 나고 원래 이름을 기입하면 안 되는데 이름 제가 잘못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 그거를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해줬는데 순간에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큰일은 아닌데 좀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는 거를 좀 들키고 싶지 않아서 네. 좀 변명하거나 이런 거를 했거든요.
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실수했네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랬지라고 이것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아예 실수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변명을 안 해도 되는데 변명을 네. 했던 거기에서 좀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마음이 드신 거죠?
네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자존심.
저 같은 경우에 자존심에 크게 연관되어 어떤 일들이 없기는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의 그 중점을 두고 판단해서 정리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가령 친한 사이라고 해서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그리고 상대의 가치에 존중이 없는 행동과 언사를 반복될 경우에는 마지막에 경고를 주고 그 경고가 좀 할 만큼 아무 결과가 없다고 했을 때 행동으로 그냥 마감을 지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존심이라기보다는
네.
예, 저의 성격에 그 결과를 조금 매듭짓는 느낌?
네네.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사실은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 내가 실수했다라는 걸 나도 인정을 하는데 들키고 싶지 않아서, 감추고 있는데 네. 그걸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예, 자존심이 상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예, 어쨌든 우리 수인 자매님의 이야기처럼 사실은 자존심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자기의 성격 또 어떤 관계 방식에 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자, 그러면 우리 자존심 얘기를 했잖아요. 자, 자존감으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을 다시 기억해 볼 건데요.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존감은 비교가 아니라 내면의 안정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족함을 받아들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타인도 존중할 줄 압니다.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지, 다음에 잘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해도 그거 그의 생각뿐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자존심은 남보다 나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고요.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차이를 비교해서 우리 두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타인의 평가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기준은 자신의 가치와 내면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심리적 기반은 불안, 두려움, 인정 욕구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안정, 자기 수용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비판을 받을 때는 방어적이고 변명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수용하고 성장의 기회로 여깁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는 숨기거나 남을 탓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정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지거나 낮아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합니다.
네, 잘 듣고 계시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성공의 기준이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라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겉모습도 다른데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불안정합니다. 말투도 공격적이고 경쟁적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겸손하고 내면이 단단합니다. 온화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 평가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나는 부족하면 안 돼를 강조해서 자기 체면, 비교, 경쟁 중심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 라고 자기를 다독이며 자기 돌봄, 성찰,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존심은요, 보여지는 나를 지키려고 하고요. 자존감은 진짜 나를 지켜줍니다. 관계에서 나는 왜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걸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이는 자존심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닌 채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 봐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새롭게 쌓아가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먼저 관계 형성을 위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이군요.
네.
그럼 신뢰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수인 자매님, 신뢰란 무엇일까요?
네, 신뢰는 상대나 어떤 사실, 가치, 체계가 믿을 만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신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리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신뢰는 심리적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뢰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상대가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는 내면의 안정감입니다. 완벽한 확신보다는 믿어보기로 선택한 마음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신뢰는 관계적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신뢰는 친밀함과 안정의 기초가 됩니다. 신뢰가 있을 때는 마음을 열 수 있으며 실수가 있어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깨지면 작은 일에도 불안과 의심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처럼 이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뢰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였습니다. 신뢰의 심리적 관점을 조금 더 알아보면 심리학에서 신뢰는요, 인간관계와 사회적 행동을 지탱하는 핵심 정서이자 관계적 기초로 여겨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약속이나 기대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신뢰는 상대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말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완벽히 확실하지 않아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믿어보기로 선택한 마음을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리 자매님, 타인에 대한 신뢰는 언제 처음으로 발달할까요?
타인에 대한 신뢰는 처음으로 관계를 맺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라고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달 심리학을 창시한 에릭 에리스는요, 인간의 심리 사회 발달 1단계에서 기본적인 신뢰감이나 불신감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요, 태어나서부터 1세까지입니다. 특히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인 자매님이 다음을 읽어주세요.
기본적 신뢰감은 양육자가 아기의 욕구, 즉 배고픔, 안아줌, 안정감 등과 같은 일관되게 반응할 때 형성됩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안전하고 나는 보호받을 만한 존재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신뢰감이 평생 대인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지 못한다면 부모, 특히 엄마와의 관계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에게서 위로나 지지를 받은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수용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위로와 배려,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즉, 양육자가 불안정하거나 무관심하면 세상은 위험하다고 느끼고요. 불신감이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생애 초기에 부모와 형성된 애착관계, 즉 친밀한 정서적 관계는요, 성인이 된 이후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성인기의 신뢰는요, 관계 경험을 통해서 형성,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신뢰의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들으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뢰의 요소 중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성입니다. 숨김없이 사실을 전달하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배려와 공감입니다.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능력입니다.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뢰의 요인에서 일관적이고 정직하게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이런 능력이 바로 신뢰의 기본이죠. 이 네 가지가 지속적으로 경험될 때 마음이 열리고 안전한 관계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신뢰가 깨어질 때는 어떤 마음 생각이 들까요?
신뢰가 무너질 때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배신, 불안, 자기 의심이 동반됩니다. 내가 믿은 게 잘못된 걸까? 다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자아 안정감과 대인 신뢰 기초를 흔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신뢰 회복에는요, 시간, 일관된 행동, 공감적 소통이 필수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건강한 신뢰란 무엇일까요? 모두를 무조건 믿는 순전함도 아니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폐쇄성도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믿음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 상태에서 타인을 믿을 줄 알면서도 자신을 보호할 경계도 함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때론 아파서 울지만 사랑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신실하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은요, 단언컨대 여러분의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주의 곁에 있을 때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 주님의 곁에 있으며 마음이 든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하나만 혹시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나서 다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다녔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바울 선교여행 과정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마 바울은 그동안 복음 전파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고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다시 방문한 도시가 에베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에 방문했을 때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필요를 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목회하도록 요청했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네.
네, 그러면 디모데만 에베소에 머물러 목회를 하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지 궁금했겠네요.
네.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목회할지를 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이군요.
그렇죠.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크게 이제 디모데 후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1절부터 2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2장까지 아, 복음을 부끄러워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내용이고, 3장은 말세의 모습들, 특히 이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를 조심하고, 또 4장은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3장이니까 말세의 모습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할까요?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우리가 이제 말세라고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죠? 말세라고 할 때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세상의 종말을 뜻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세상의 끝이겠지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종말 혹은 세상의 끝이 말세다. 말세란 뭘까? 세상의 종말이나 세상의 끝이다. 맞아요. 근데 또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은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세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 즉 성경에서 말세 혹은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끝을 말세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말세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의 때니까 아, 저 멀리 앞으로 미래에 아, 세상의 끝에 일어나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바로 말세라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해 볼까요?
네, 2절에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3절에는 무정하고요.
네, 무정하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납습니다.
네, 폭력적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말한 내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시대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 때문에 1절에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통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나운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들 중에 내가 겪었던 경험들이 있을까요? 이런 말세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진짜로 실제로 겪은 일인데?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이런 말세의 모습이라는 게 위에 다 나열이 돼 있는데 제가 다 겪었던 그런 것 같고요.
어 진짜.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나는 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온전하지 못해서 계속 뭔가 자기를 더 사랑하고 뭐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긴 하는데 그렇게 좋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뭐 나쁠 때만 뭐 기도한다든지 내 마음이 내키는 때 감사한다든지 이런 게 저의 경건의 능력이 온전하지 않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네요.
그래요. 네, 우리 사례자매는?
네, 저는 제가 겪었다고는 네, 겪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좀 돌아보게 되는 네, 내가 잘 감사하고 있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네,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 돌아보게 됐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세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하면 참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이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요.
네, 결국 말세의 모습으로 인해 고통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이것을 저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세의 이런 모습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말세의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절에 비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나를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중함을 느끼면 다른 사람도 아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저는 이제 이게 제 경험 이어서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걸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어쩌면 다른 사람을 무시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한 번도 다른 타인으로부터 자기가 아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중함을 느끼면 다른 사람도 소중함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욕하는 비방하는 걸 대신에 비방하지 않고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게 되죠. 그러니까 비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게 되죠.
그러네요.
4절에도 쾌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쾌락 중에 뭐 성적인 쾌락도 있고 물질적인 쾌락도 있고 권력에 대한 쾌락도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죄라는 건, 궁극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죄송한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죄가 좋아서 져요. 죄가 싫은데 정말로 죄가 미운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는 없어요. 죄가 좋아서 짓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좋아, 하나님, 죄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거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할 때 나타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해요.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내 나이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나보다 더 유명하네. 저 사람은 내 나이 때보다도 돈을 훨씬 많이 벌었네? 잘 사네?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도 모네? 그럼 나는 지금, 나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책도 썼네? 나는 아직 못 썼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설교도 잘하네? 목사로서?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네? 이런 비교를 하면서,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어떤가요?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냥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저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말씀 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날 때에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데만 달려가죠.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라고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가 있으세요?
네, 저도 비교를 너무 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에 대한 절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 마음을 좀 다스려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저만의 방법으로 해요. 네.
본인만의 방법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렇구나.
네, 침대 딱 붙어만 있어요.
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사실
게으름?
네.
그런 것일 수 있나?
너무 무기력하고 사람이
무기력하고
그냥 아무 쓸모 없는 그 자기 자신으로 더 멀고 가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이 쓸모 없는 라고 생각하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은미 자매가 지금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이런 모습일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더 달려가야 될 때이구나라는 거를 또 알게 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네, 저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게 느껴질 때는 이제 혼자서 막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고 이제 열심히 다른 것을 찾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목표를 세우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오히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자꾸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띵 하고 오면 다시 이제 좀 차분해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두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스스로 잘 알고 있네요. 어쩌면 우리가 두 분이 깨어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히려 격려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서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제가 짓는 크고 작은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걸 경험하고 네, 이런 유일한 방법을 오늘 알게 돼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은미 자매는 뭘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교회에 잘 나와서 설교 잘 듣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맞아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
네네.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정말 나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돌아보니까 저도 저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교만할 때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잘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나자매 고백처럼 적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관계라는 건 단번에 친밀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자주 만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라는 건 하나의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죄를 이기고 단번에 완벽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를 노파심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Sure.